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2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몇 시 정도에 일어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언제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새벽은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 속에 아주 강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그들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밤에도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새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어지럽게 하셨죠. 그래서 새벽은 특별히 귀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낮에도 도우실 수 있고 밤에도 도우실 수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벽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시간이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귀중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낮에 도우시리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는요,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광명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녁별도 있죠.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지칭을 하신 이유는요, 특별히 새벽에 빛을 발하시겠다, 새벽에 빛을 발해서 도와주시겠다, 새벽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특별히 의미하는 바가 깊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이면요, 새벽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새벽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을 어둠을 주신 이유는 잠을 자고 쉬라고 어둠을 주셨죠. 그리고 새벽을 주신 이유는 동이 트는 그 시각에 일찍 일어나라고, 이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주셨는데요. 사탄은 그 새벽을 싫어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에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술 마시게 만들죠. 술을 마시게 만들다가 결국 언제 비틀비틀거리면서 잠자리에 가서 퍼질러서 자게 만드냐면은 새벽입니다. 부지런한 주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을 찾으러 가셨던 예수님께서 찾으러 가셨던 그 새벽 시간, 그 시간이 되면요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고 이제서야 잠자리에 가서 푹 퍼져서 잠을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요즘에는 또 게임에 빠지게 만들죠.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그러한 눈동자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했으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눈이 벌게 가면서도 게임에 빠져서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언제 잠이 듭니까? 새벽에. 새벽이 되면요, 그때 자빠져서 잡니다. 그때는요, 뭐, 누워서 잠을 잔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쯤 돼서 잠이 들잖아요. 남편이나 아들이 잠이 들면은 그때 가서 그러십시오. 자빠져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사탄은 그래서 새벽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겠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있는 성도를 싫어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새벽에 못 일어나도록, 새벽에 잠자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요, 성도들은 적어도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성도들은 새벽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 장군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표현을 보시면요, 아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보케르, 이 보케르는요 이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어둠이 물러가면서 이제 빛이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약간 밝아오기 직전에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보케르라 그럽니다. 아침에 일찍, 즉 그 여명이 터오는 그 첫 시간,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보케르가 딱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겠구나, 어둠이 물러가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케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롭게 밝아오는 그 첫 시간, 이것은요 단순한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나를 짓누르고 있던,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어둠, 그 끈들이 물러가고 새롭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 태양처럼 빛이 있는 밝은, 어제와는 다른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보케르입니다. 그동안에 죄악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그맨들의 그 웃음을 보면서 함께 웃고는 있지만은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닙니다. 웃기는 웃지만 이 마음속에 뭔가 눌림이 있는 그러한 웃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을 뒤로 물리쳐버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밝은 세상, 웃어도 뭔가 찜찜한 구석에는 그러한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화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보케르입니다. 그 보케르 시점에서 여호수아 장군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명령은 시딤을 떠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딤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어두운 지역입니다. 아픔이 있는 지역이고 상처가 있는 지역입니다. 죄악이 있는, 죄악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진도팽목항 그러면요. 진도팽목항.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많은 도시들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진도팽목항은요. 특별히 그곳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요. 치를 듯이 아픕니다. 많은 도시들 중에 하나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한 지역이 이렇게까지 가슴을 찌를 수 있을까 정도로 아주 특별한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그들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진도 팽목한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아픔이 있고 아직도 찾지 못한 16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만약에 숙소를 정했다면요. 좋은 추억이 아니라 그 아픈 추억으로 인해서 빨리 떠나고 싶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딤은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시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데 광야 생활을 이 40년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느 한 시점에 이 시딤에 와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텐트를 치고 한 이 25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파죽지세로 몰려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향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모압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던 발람 선지자를 부르죠. 발람을 불러서 그럽니다. 그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이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에게 한 가지 비법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음란함이고 우상숭배이니까 이쪽을 파고들면 반드시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압 여인들 가운데 매력적인 여인들을 골라서 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 제사하는 곳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도록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런 아주 사악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남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은요, 사탄의 이 방법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이 전략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요, 아주 그 매력적인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했더니 쉽게 넘어와서는요, 여인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음행을 일삼으면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내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인도를 해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연병을 보냈습니다. 전염병을 보내어가지고 무려 2만 4천 명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오빠와 형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만 오면은 2만 4천 명의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장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저는 그 상담을 하다가요.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참 우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있는 장소가 시딤입니다. 가슴에 얼마나 아픈 일들이 있는지, 버리고 싶은 시간들, 떠나고 싶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어린 시절이, 또 청소년 시절이, 그리고 결혼 초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씩씩한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요, 지금 목사님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시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씻김, 복회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씻김을 어떻게 하게 하냐면 떠나게 합니다. 씻김을 떠나서 그리고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요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요단은 내려놓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장애물들, 어둠의 길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둠의 끈들,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내려놓는 그러한 장소가 요단입니다.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 그리고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장소가 바로 요단입니다. 죄 가운데 뒹굴고 있던 내 옛 모습, 그 모습 내려놓아라. 그것이 바로 요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괴로운 추억의 장소인 그 시딤을 떠나서 생의 무거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요단으로 가서 도착을 합니다. 바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회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밝은 세상, 참 행복, 네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회에 대한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씻김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픈 추억이 있는, 나를 아프게 했던 나의 이 죄악의 모습들, 그 모습을 떠나게 하셔서 그리고는 다 내려놓게 하시는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보케르와 시딤과 요단을 거쳐가게 만드시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보면요,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보면은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인도를 해가십니다. 모든 죄악의 짐이 벗겨지는 시간으로 인도를 해가시죠. 그것이 바로 요단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지나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는 이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가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꾸만 서두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뒤에 제쳐두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 대표적인 그 예가요,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에게 내가 태를 열어줄 테니까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다렸는데요. 1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이 아브라함이 첩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이 이스마엘입니다.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실수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지금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내 뜻이 아닐까? 지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 내 의지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냥 내가 내 힘만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고민,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근데 성도는, 진짜 성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3일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는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7월 말이 되면 우리가 파송한 그 아제르바이잔으로 8명의 성도들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서 가정가정들을 돌아보고 세례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아서 함께 예배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시간, 이 침묵의 시간들을 가지지 아니한다면은 그 길은요 사탄에 의해 가지고 회방을 받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러 나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눈에 잘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감사도 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시간이 이렇게 맞물려서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진짜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다 이 시간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주로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리고는 행동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선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 도망다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여 년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잡히면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여금 쫓겨다닐 때 유대 광야에 주로 있게 하셨습니다. 유대 광야. 비참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12여 년간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보면요, 참 유대 광야에 가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언젠가 예배 시간에 한 네 컷으로 유대 광야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바라보는 그 끝까지가 40km, 50km 그리고 70km가요 전부 다 민둥산입니다. 나무도 없고 그냥 민둥산입니다. 광야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산들만 있는 곳이죠. 그곳에 10여 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 서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가 했던 것이 있는데요.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 메마른 땅, 황량한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가 지은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요, 가만히 멍하니 그냥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요, 특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앙모하면서 그곳에 섰습니다. 그 시간은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서서 바라보니까요, 하늘과 그리고 광야 외에는, 민둥산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리켜서 다윗은 성소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서서 민둥산과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는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속으로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진짜 다윗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그 모든 구렁텅이를 다 지나가고 밝은 새를 맞이하는 것처럼 다윗이 진짜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요,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죄악 가운데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나 자신, 나 자신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눈물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은요, 그냥 하늘과 민둥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바라보았죠. 여러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저한테 어느 정도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하던 일들을요, 다 내려놓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관계도 다 내려놓습니다. 일도 다 내려놓습니다. 설거 준비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요, 저녁 시간이 되면은 제가 제 사무실 앞에 베란다로 나갑니다. 그 베란다에 의자를 딱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그냥 무작정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 이 산과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산과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이 성소입니다. 이곳에 제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입을 벌리지 않고 그냥 속으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그 어떤 것을 행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제일로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압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요,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루에 30분간이라도 여기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찍 오시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교회 어른분들이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 5분이나 10분 전에 오시면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1대1로 대면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만나면 너무 반갑죠. 막 오늘도 제가 들어오는데 너무 막 말씀 소리가 너무 커서 속이 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바라보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묵묵하니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새가족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은요, 교회 오면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막 반갑다 막 룰루랄라 그러고 있으면요, 쿡쿡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님 바라보라 그러지 않았냐고 쿡쿡 찔러주십시오. 이러면 또 아마 이제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또 그렇게 한 번씩 해주십시오. 한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아, 그렇구나. 울겐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은요, 제가 이렇게 30분간씩 해보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0분은요, 아내도 자녀들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것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회개할 거리들을 떠오르게 하시죠. 바로 그 시간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하기 전 3일 동안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죠.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즉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내일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는 것과 오늘 내가 성결하게 하면은 내일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귀한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회를, 즉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 삶 속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다 물리쳐버리고 밝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결하게 거룩하게 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통곡했던 그 시간이 추억으로만 아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 요단의 자리가 되어야만, 이 자리가 내려놓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회개하라는 소리 싫어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꾸로 회개하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시딤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무서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눈물 가운데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는 바로 이 요단입니다. 구원은 홍해에서 받지만 요단강은 회개하지 않으면 시딤에서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단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시딤에 머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시딤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진 후에 따뜻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룩져 있고 누추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시딤의 모습, 초라한 그 인생의 모습, 수약된 모습,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요단에서 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혼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복회로 밝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연히 나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회로와 같은 이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이곳으로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새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밝은 인생이 주님께서 주는 복회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